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말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치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은 보면 철저하게 강자 논리입니다. 성공자들의 이야기가 그냥 보편화되고 다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하고 다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이렇게 팽배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모든 것이 주어지죠. 또 성공하면 그 웬만한 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눈 감아도 주고 또 적당히 타협해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죠. 그리고 성공이 철저하게 최근에는 물질적이에요. 또 외모적인 것까지 가미가 돼가지고 실력이 능력이 아니라 이 외모도 능력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능력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유하고 보자, 고치고 보자 이런 마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거기서부터 힘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의 강자 논리 앞에 모든 것이 다 정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세계관들이 요즘의 세계관이죠. 영성신학자로 유명한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참 영성에 대한 어떤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쓰셨는데 이분이 2000년대 중반에 독특한 제목으로 책을 하나 쓰셨어요. 돈, 섹스, 권력. 이런 아주 좀 자극적인 타이틀의 책을 쓰셨어요. 왜 그런 책을 쓰셨냐면 그것이 크리스찬의 영성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고 회자되고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속에 있는 끊임없는 욕망들을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그런 아주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그 책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소속된 곳에서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하게 쾌락적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을까? 그것이 많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보편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세상적 강자가 되고 싶은 욕망들이 늘 있습니다.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우리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들을 하죠. 그러면서 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착각하면서 끊임없이 간구할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리차드 포스터가 그런 그 권력이라는 부분, 제가 짧은 부분을 하나 소개를 하면, 권력은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고 창조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괴시키는 힘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 자기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하면, 내가 높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스리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파괴하는 권력의 특징이라고 그분이 규정을 해줘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모든 신뢰와 대화를 무시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그게 바로 파괴시키는 권력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창조하는 권력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평화를 유지한다. 이것이 바로 창조하는 권력, 어떻게 보면 거룩한 권력이죠. 하나님의 속성에 합한 그런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가, 그분이 참 영성신학자로 깊이 있는 묵상과 사고를 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힘을 둘로 나눴어요. 세상적 힘과 하나님 나라의 힘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걸 추구해야 되느냐? 바로 그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의 삶,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강자, 섬기는 강자, 낮아지는 강자,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하고 싶은 건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정말 어떻게 되는 게 잘 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인가? 오늘 제목이 보면 약한 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제가 그렇게 제목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강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해야만 칭찬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서 오히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을 보아도 하나님의 마음과 속성이 정말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오경 가운데 마지막 책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구약성경의 맨 앞에 있는 다섯 개를 우리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오경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는 인류의 시작을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또한 타락했는가. 그리고 그 타락 가운데 심판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한 민족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민족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족장들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내용들을 창세기 뒷부분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냐면 애굽으로 내려가 있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는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다시금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는가 아니겠는가. 시내산 언약을 맺고 이제 언약 백성, 계약 맺은 백성의 삶을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레위기에서는 그 언약 맺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는 건가? 보면 레위기에 보면 거룩하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인간들이 없는 거예요. 죄인 된 인간들이. 그래서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죠. 그래서 제사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에서는 무슨 내용이냐면 광야 생활 38년 정도의 시간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땅을 정탐하고 불순종, 불신앙적인 모습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이 정탐한 기간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광야 40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가 바로 민수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민수기에서 있는 동안 그 출애굽 1세대들, 출애굽했던 그 어른들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불신앙 세대들은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 기간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벌 받는 기간이기도 하고 훈련 받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시간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앞에까지 가게 됐어요. 그때 다시 모세는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아닌 새로운 2세대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홍해를 건네는 이적을 체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에게 다시금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역사를 가리키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2세들을 향한 교훈적 메시지를 담은 모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만 여러분 그 세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을 산 세대들입니다. 다른 거 몰라요. 광야만 알아요. 그 세대들에게 정체성이 어땠을까? 자존감이 높았을까? 그거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내용이 오늘 7장 6절에서 7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돌아서 이젠 가나안을 가야 되는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오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충 사는 거예요. 적당히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분명한 자각이 있으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정체성의 힘입니다. 또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것. 여러분 운동선수는 운동선수의 자긍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몸관리를 해요. 운동해요.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긍심이 있죠. 연구하는 사람들 연구소에서 일합니다. 전문가들 전문적인 일을 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 자기 농사 짓는 거에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죠. 그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딜 가서든지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크리스찬답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은 학생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목사는 목사답고 장로는 장로답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답고 교회 재직은 재직답고 교인은 교인답고 이게 세상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힘 중에 하나죠.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보면 광야 세대들에게 제일 먼저 해주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섬겼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 섬겼던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여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이야기죠. 비록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고생했지만 훈련받았지만 이스라엘은 거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38년을 거기서 낳고 거기서 자라고 보는 거라고는 사막에 모래바람밖에 없고 먹고 사는 것도 그냥 만나랑 메추라기 먹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나 거룩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러는데 누가 감히 토를 달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세대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너희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돼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말을 할 때 어떨 땐 죄송해요. 거룩한 행동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린 거룩함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날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민 중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자기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라가 많았습니다. 민족이 많았고요. 부족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식이 없었던 사람이죠. 100살의 자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100살의 자식을 주셨어요. 그럼 자기가 제일 잘 알죠. 우리는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자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겠죠. 그럼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주시는 분이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섬겼던 신은 분명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신이세요? 자식을 주는 신이었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업 삼으셨다.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게 꿈 같은 얘기였어요.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근데 정말로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아, 이삭을 주셨네. 이삭을 통해서 또 자식들을 주시네. 이걸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당장 그들의 눈에 보여지진 않았을 수 있어요. 먼 훗날의 이야기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적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훌륭해서 그렇게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저 갈대아 우르 지방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있었어요. 거기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 지구라트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 가나안 땅이랑은 비교가 되지 않은 고대 문명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우르라는 지역이. 그 우르라는 지역에서 집안이 우상 만들던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른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집안 좋아서 부른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너로 내가 너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거룩한 나라 삼겠다.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자격 없었던 사람, 믿음 없었던 사람 불러서 자격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자격 있어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이 좋아서 원래부터 예수 믿기로 탁월한 집안이었다?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100년 전만 해도 예수님 몰랐던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샤머니즘 영향받았고요. 지금도 유교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불교적 영향이 있고요. 다 그렇게 살았던 민족이고 집안이고 가문이었어요.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4대 전부터 예수 믿는 집안이 끝입니다. 5대, 6대 예수 믿는 집안 안 나오는 게 우리 한민족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랬던 민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과 관계 있는 백성으로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또 다른 가족들의 복음의 권유를 통하여서 친구들이나 자녀들을 통하여서 또 이민 오면서 또한 유학 와서 결혼해서 배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택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불러서 여기서 하나님 섬길 테니 관심 있는 사람들 모이시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지명해서 불렀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명해서 불렀어요. 스피커 대고 얘기했더니 헤쳐 모여 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양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 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생각해도 우리가 감사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안 되는지를 잘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사실 이해가 가지 않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 하나만 남는 거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신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삶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죠. 오히려 일주일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실망시켜드린 게 더 많고 하나님 참 가슴 아프게 할 때가 많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말 정말 안 들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참 말 안 듣죠. 매일매일 기적을 사는 거잖아요. 아침에 눈 뜨고 나가면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매일 기적을 먹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덤비는 거예요. 이거 질렸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애굽에서 먹던 그 부추, 몸에 좋은 부추, 파 이런 것들 좀 먹고 싶은데요. 왜 이렇게 덤비지를 않나. 예?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손가락질을 하지를 않나. 물 안 나온다고, 물 없다고, 고기 없다고. 여러분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다 죽었잖아요. 부모 세대들은. 그 자식들을 놓고 내가 너희들 기뻐한다.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해 가서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음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뭐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잘 돼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해가 가서 교회 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고 은혜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뭐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절대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것같이 뻔뻔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어머니가 어디 글을 써놓은 걸 보고 제가 한참을 웃었어요. 아이가 말을 너무 안 들었나 봐요. 공부도 안 하고. 학교 갔다 올 때가 됐는데 어머니가 나가면서 상을 차려놓고 메모를 해놓으셨대요. 뭐라고 해놓으셨냐면 너 하는 짓을 보면 굶겨 죽이고 싶은데 자식이라서 밥 먹고 공부해라. 메모를 하나 남겨놓으신 거예요. 제가 그 글을 보고 한참 생각했어요. 하는 짓을 보면 굶겨 죽이고 싶은 게 자식인 거예요. 그런데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왜요? 또 자식이라서. 자식이라서. 여러분, 우리 아마 부모님들은 그 마음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식들은 이해가 안 가는데 부모님들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하는 짓을 보면 쫓아냈어도 12번은 쫓아냈죠. 밥을 안 줘서 굶겨 죽이는 건 둘째 치고 일단 꼴이 보기 싫지,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보고 싶지가 않을 때. 그런데 금방 시간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는지 밥도 주고 용돈도 주고 사주고 웃고 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도 참 그렇지만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그게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우리 한국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이게 우리나라 6.25전쟁 때 만들어진 찬송가입니다. 1952년에 만들어졌던 우리 한국 찬송가인데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약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너희 민족 중에 가장 작았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많지 않았습니다. 수요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민족으로. 노예 출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절대 강자였습니다. 암몬, 모압, 가나안 근동에 있었던 터잡고 살았던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거긴 이미 부족국가 형태를 이루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더 초강대국들이 있어요. 굉장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너로부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정말로 약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약한 자들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꽃을 핍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때도 식민지 때였습니다. 식민지 땅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어부들, 그 당시에 천대받고 버림받았던 사람들, 병자들, 고아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들 친구 되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게 주님이셨습니다.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약한 자들, 마음이 상했던 자들, 지칠었던 사람들, 번민이 많았던 사람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답답해했던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되었던 사람들, 주님이 다 불러주셨습니다. 나에게로 와라 라는 것이죠. 가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꿈을 주신 거예요. 소망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천국의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나라를 향해서 살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그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절대로 뻗팅기지 마세요. 힘들 때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그냥 겸손하게 주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거절치 않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21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고 거슬려 말했던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로마서에서 인용을 하는데요. 순종하지 않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여러분, 그 손벌리고 계신 주님 바라보고 구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